당신이 방금 천억 원을 주고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슈퍼요트를 샀다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샴페인을 탁 터뜨리고 지중해의 태양 아래서 완벽한 휴가를 보낼 생각에 가슴이 막 벅차오를 겁니다.
네, 상상만 해도 정말 꿈 같은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자,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매년 100억 원씩 불타 없어지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바다 위의 쓰레기통에 사셨습니다.
아, 시작부터 너무 뼈를 때리는 팩트인가요?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하니까요. 요트라는 궁극의 럭셔리, 그 눈부신 하얀 선체와 파티라는 환상의 겉장식을 오늘 완전히 뜯어내볼 겁니다. 학구적인 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 다룰 자료가 워낙 흥미롭죠?
맞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자료는 2026년 6월 코리아 베스트와 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가 투자자들을 위해 공동으로 공개한 아주 냉혹한 분석 보고서, 요트 산업과 슈퍼요트 소유의 냉정한 구조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사실 저도 이 자료를 읽기 전까지는 억만장자가 되면 그냥 돈 뭉치를 들고 가서 제일 큰 배를 사면 끝나는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오늘 이 보고서를 끝까지 들여다보고 나면 아마 당신이 바라보던 요트의 이미지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요트는 그저 물 위에 떠있는 사치품이 아니거든요.
그럼 정확히 어떤 건가요?
최첨단 해양기술, 움직이는 부동산, 고도로 계산된 글로벌 세무 구조, 그리고 아주 은밀한 사교 네트워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복합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요트는 그 자체로 쉴 새 없이 돌아가야만 하는 하나의 작은 기업이자 운영체계인 거죠.
아, 작은 기업이요. 하긴 유지비 규모를 보면 어지간한 중소기업 뺨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고서가 가장 먼저 던지는 화두도 바로 이 지점, 요트의 크기에 대한 환상을 깨는 겁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단순히 미터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배의 성격이 똑같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요트 하면 무조건 길고 큰 게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항구에 가면 다들 배 길이부터 막 가늠해보고.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요트라고 다 같은 요트가 아니더라고요. 아예 종목이 바뀐달까?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크기가 커진다는 건 의사결정의 구조와 법적 책임이 완전히 뒤바뀌는 명확한 기준점들을 통과한다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길이 8m에서 15m 사이의 데이보트를 생각해볼까요?
데이보트면 약간 주말에 타는 그런 건가요?
네네.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죠. 오너가 직접 조종대를 잡고 해안가를 생달릴 수 있는 말 그대로 라이프스타일 소비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배의 길이가 24m를 넘어가는 순간 모든 게임의 법칙이 바뀝니다.
오, 24m요?
네. 이때부터 우리는 이 배를 진짜 슈퍼요트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잠깐만요. 24m가 그렇게 중요한 기준점인가요? 그러니까 23m짜리는 제가 직접 운전해도 되는데 24m가 되면 갑자기 제 운전대를 누가 뺏어간다는 뜻인가요?
해상법과 보험의 관점에서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24m라는 기준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단순히 배를 모는 취미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아하, 법이 개입하는군요.
맞아요. 국제해사 규정에 따라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선장, 기관장, 그리고 상시 탑승하는 승무원 조직이 법적으로 완전 필수화됩니다. 오너는 더 이상 운전자가 아니라 이 선원들을 고용하고 관리하는 고용주가 되는 거죠.
아, 확 와닿네요. 그러니까 15m짜리는 조금 비싼 고급 스포츠카를 한 대 뽑아서 차고에 두는 거라면 24m를 넘어가면 아예 기사를 두고 버스 회사를 차리는 거네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60m를 넘어가는 메가요트의 영역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60m 이상이면 도대체 뭔지 상상도 잘 안 가더라고요.
60m, 때로는 100m에 육박하는 이 거대한 선박들은 이제 배라기보다는 해상 부동산으로 분류해야 맞습니다. 헬리패드는 기본이고요.
헬리패드요? 와.
네, 그리고 잠수정 도크, IMAX 극장, 심지어 응급 수술이 가능한 병원급 설비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승무원 수만 수십 명에 달하죠. 이런 메가요트는 오너 개인의 주말 장난감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패밀리 오피스 수준에서 거대한 법인을 세우고 조직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살 돈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요트를 구매할 때 마주해야 할 진짜 질문은 살 돈이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이 거대한 조직과 시스템을 24시간 365일 무리 없이 운영하고 책임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배를 사는 행위는 거대한 유지보수 시스템의 시작일 뿐이니까요.
와, 호텔 짓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호텔을 지을 때 목적이 확실해야 하듯 배의 구조도 철저히 목적을 따릅니다. 바람의 낭만을 원하면 세일링 요트를, 5성급 호텔의 공간감을 원하면 시장의 절대다수인 모터요트를 선택하죠.
아, 보고서 보니까 익스플로러 요트라는 것도 있던데 이건 완전히 얼음 깨고 다니는 쇠빙선까지 생겼더라고요.
네네. 익스플로러 요트는 남극이나 북극 같은 극지방 탐험이 목적이거든요. 얼음에 부딪혀도 견디는 강철 선체에 몇 달간 정박 안 해도 버틸 수 있는 거대한 연료 창고랑 해수 담수화 설비가 있죠.
목적에 따라 배 모야모야에 달라지는 거군요. 쌍둥선 모양의 카타마란도 마찬가지로 얕은 바다에 맞춘 거고요.
정확합니다. 카리브해 같은 곳에서 가족들과 프라이빗하게 지내려면 물에 얕게 잠기는 카타마란이 최고죠.
좋아요. 그럼 목적에 따라 60m짜리 떠다니는 호텔을 하나 짓기로 마음먹었다고 쳐볼게요. 이 거대한 걸 대체 누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우리가 육지에서 포르쉐 살 때는 그냥 매장 가서 옵션 고르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유트 세계는 무슨 거대한 생태계를 조립하는 수준이더라고요.
네, 차 사는 거랑 비교하면 요트 구매가 얼마나 복잡한지 확 드러납니다. 60m급 풀커스텀 요트는 조선소 가서 이거 주세요 하고 카드 긁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완전 빈 도화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빈 도화지요?
네, 신조 요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밸류 체인이 얽힙니다. 외관을 그리는 외부 디자이너, 그 디자인이 물에 뜰 수 있게 뼈대를 설계하는 해군 건축가, 이 모든 걸 조율하는 브로커, 선박 등급을 매기는 선급, 그리고 놀랍게도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들까지 다 투입되죠.
여기서 제가 좀 헷갈렸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니, 배 하나 설계하는데 변호사와 세무사가 도대체 왜 스케치보드 단계부터 투입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게 참 재미있는 부분이죠. 아직 철판 하나 자르지도 않았잖아요. 그냥 내 이름으로 배 완성된 다음에 딱 등록하면 안 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요트 소유자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거대한 벽입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만약 당신이 헬리패드를 배에 설계한다고 가정해보죠. 이 헬리패드의 규격, 소방설비 기준은 이 배가 어느 나라 국적으로 등록될 것인지, 즉 기항지의 항공법과 해상법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국가마다 법이 다르니까요.
맞습니다. 몰타에 등록할 배의 기준과 케이맨 제도에 등록할 배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나중에 다 만들어졌는데 등록하려는 나라 법이랑 안 맞네? 하면 수십억 들여서 다 뜯어고쳐야 하거든요. 그래서 도면 그리기 전부터 해상법 변호사랑 세무사가 개입해서 법적, 세무적 구조를 짜야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배를 지을 때 브랜드 고르는 것도 진짜 복잡하잖아요. 저는 그냥 다 같은 비싼 배 브랜드인 줄 알았는데 포지셔닝이 극단적으로 나뉘더라고요.
네, 이탈리아의 아지무트나 페레티가 그나마 대중적인 럭셔리 라인이라면 리바 같은 브랜드는 007 영화에 나올 법한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 대접을 받습니다.
리바 우드 디자인은 진짜 예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베네티나 살로렌조처럼 세미 커스텀의 강자들을 만나고요. 억만장자들이 자신만의 제국을 짓고 싶을 때 찾아가는 끝판왕, 그러니까 룰센, 패드십, 오션코 같은 풀커스텀 조선소들이 있죠.
풀커스텀이면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1,000억 내고 짓는 건데 수영장 바닥을 유리로 만들든 침실을 통금으로 바르든 제 마음이겠죠? 그런데 보고서를 보니까 이 내 맘대로가 나중에는 독이 된 성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요트 시장의 가장 아이러니한 모순이 바로 거기입니다. 오너 취향이 100% 반영된 완벽한 배를 만들수록 나중에 그 배를 다시 파는 리세일 시장은 극도로 좁아지거든요.
아, 내 눈에만 완벽한 거군요.
맞아요. 나한테는 세상을 다 가진 설계지만 다른 억만장자 눈에는 수백억 들여서 다 뜯어 고쳐야 하는 기괴한 흉물로 보일 수 있거든요. 특이한 구조일수록 감가상각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 차라리 굳이 머리 아프게 세배 지을 필요 없이 그냥 취향 심플한 중고 메가요트를 싸게 사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론적으로는 훌륭하지만 현실에서는 진지 위험한 발상입니다. 수백억짜리 중고요트 살 때 겉모습이나 브로커 말만 믿고 서명하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거든요.
그렇게 위험한가요?
요트는 바닷물이라는 극도로 가혹한 환경에 노출된 기계잖아요. 엔진 마모 상태나 유리섬유 사이의 미세한 누수 같은 건 일반인 눈에 절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너 측에서 완전히 독립된 선박 감정인, 즉 서베이어를 따로 고용해서 뼛속까지 엑스레이 찍듯 검사해야 하죠.
와, 안 그러면 싸게 산 중고배가 나중에 수리비로 3배값을 뛰어넘는 기적을 보게 되겠네요. 자, 이제 어떻게든 배를 샀다고 칩시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심층 분석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초보 오너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치명적인 착각, 바로 구매가만 본다는 건데요.
가장 뼈아픈 부분이죠.
배 샀으니까 이제 바다로 나가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평생 즐기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게 수많은 초보 오너들이 눈물 흘리며 배를 되파는 이유입니다. 요트는 무생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당신의 현금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용광로거든요. 보고서 통계가 진짜 냉혹합니다. 매년 선체 가치의 약 8%에서 15%가 고정 운영비로 날아갑니다.
잠깐만요. 제가 계산을 좀 해볼게요. 천억 원짜리 배면 가만히 항구에 세워두기만 해도 매년 100억 원, 한 달에 거의 8억 원 넘는 돈이 나간다는 거잖아요. 대체 어디에 그렇게 돈을 쓰는 건가요?
모든 곳에요. 일단 전문선장과 승무원 수십 년 급여를 줘야 하죠. 모나코나 칸 같은 프라임 마리나 정박료는 하루에만 수백만 원이고요. 배 한번 움직이면 기름이 수만 리터씩 들어가고 부식되는 선체 정비 비용에 상상을 초월하는 해상 보험료까지 숨만 쉬어도 중견기어 굴리는 수준의 현금이 매년 증발합니다.
1년에 길어야 한 달 타는데 매년 100억이라니. 아, 그래서 머리 좋은 부자들이 이 비용 메꾸려고 차터, 그러니까 요트 대여 시장에 배를 내놓는 거군요. 남한테 에어비앤비처럼 빌려주고 짭짤하게 벌겠다. 완벽한 계획 아닌가요?
완벽한 환상이죠. 요트를 수익형 투자로 보는 것 자체가 완전한 착각이라고 보고선 단언합니다. 차터는 기껏해야 막대한 유지비의 아주 작은 일부를 보존하는 비용 보조수단일 뿐이거든요. 게다가 에어비앤비처럼 열쇠만 띵 넘겨주는 단순한 구조가 아닙니다.
차터료만 억 단위로 받을 텐데 구조가 그렇게 복잡한가요?
수익 구조를 뜯어보면 오너한테 전혀 매력적이지 않아요. 고객이 엄청난 기본 차터료 외에 APA라는 사전 준비금을 내는데 보통 차터료의 30% 정도거든요.
오, 그럼 그 30%가 오너 주머니로 더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그 돈은 고객이 먹을 최고급 샴페인, 식자재, 연료비로 고스란히 다 쓰입니다. 거기다 현지 부가세 떼고 브로커 수수료 나가고 결정적으로 유의미한 수익을 내려면 오너 본인이 한여름 지중해 극성수기 같은 가장 좋은 시즌을 포기하고 남한테 배를 내어줘야 합니다.
세상에, 내가 천억 주고 배를 샀는데 정작 8월에 모나코 앞바다에서 놀고 싶을 때는 남이 내 침대를 쓰고 있다는 거네요. 돈 벌려다 자존심 구기는 셈인데요. 게다가 상업용으로 빌려주면 법적 규제도 아예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요트 시장은 철새처럼 움직이거든요. 여름엔 지중해, 겨울엔 카리브해나 플로리다 포트러데일 같은 허브로 이동하죠. 이렇게 상호분항을 시작하는 순간 요트는 전 세계의 살벌한 규제 그물망 정중앙에 놓이게 됩니다.
저는 바다 위는 무슨 무법지대, 자유의 상징인 줄 알았더니 완전 규제에 지레 빠지네요. 그래서 부유층의 요트를 자기 나라가 아니라 몰타나 케이맨 제도 같은 특정 소국의 기항지로 등록하는 건가요?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많은 분들이 세금, 특히 유럽의 엄청난 부가세를 피하려고 몰타를 선택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진짜 이유는 규제의 최적화에 있습니다.
규제 최적화요?
네. 어느 나라 국기를 달고 있느냐에 따라 상업 차트 허가 요건과 승무원들의 노동법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아니, 바다 위에서도 노동법을 지켜야 하나요?
물론입니다. MLC 2006이라는 해사노동협약이 있어요. 당신이 억만장자 오너인데 새벽 3시에 바다 한가운데서 갑자기 샴페인 파티를 열고 싶다고 쳐보죠. 선장이 오너님 법적 휴식 시간 규정 때문에 승무원들 못 깨웁니다. 무리하면 배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파티 포기하셔야 합니다.
와, 내 돈 주고 산 내 배인데 마음대로 파티도 못하네요. 거기다 환경 규제도 갈수록 빡빡해지지 않나요?
맞아요. 마풀 같은 해양 오염 방지 협약 때문에 탄소 배출, 폐기물 처리 기준이 상산 수준으로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이런 법적 테두리 외에도 평판 리스크라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비용을 지적하죠.
확실히 요트는 부의 불평등을 시각적으로 제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니까요.
주의할 점은 여기서 우리가 무슨 정치적 입장이나 환경단체 주장을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보고서가 팩트로 명시한 오너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오너가 짊어지는 실제적인 부담이니까요.
네. 대중의 날카로운 시선, 탄소 발자국에 대한 미디어 비판, 제재 대상 자산인지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까지 오너는 이 모든 사회적 압력을 맨몸으로 견뎌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투명하면 정박을 거부당하거나 보험이 잘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요트는 결코 물 위에 떠 있는 자유롭고 낭만적인 성이 아니네요. 복잡한 글로벌 세무 당국, 엄격한 국제노동기구, 그리고 대중의 매서운 시선이라는 현미경 아래 놓인 거대한 투명 유리성이나 다름없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 압력을 어떻게 현명하게 견뎌내느냐가 소유의 성패를 가르죠. 그래서 이 냉혹한 보고서가 초보 부호들에게 내리는 현실적인 조언은 아주 명확합니다. 처음부터 무턱대고 거대한 배를 덜컥 사지 마라.
그럼 무조건 차터부터 해봐야겠네요.
네. 남의 배를 빌려서 한두 주 타보면서 자기가 바다 체질인지, 1년의 배탈 시간이 며칠이나 되는지, 가족들 배멀미는 안 하는지 철저히 데이터를 수집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고서 후반부에 패밀리 오피스 관점에서 판단하는 공식이 있던데 그게 참 인상 깊더라고요.
요트의 진짜 가치를 숫자로 환산하려는 아주 흥미로운 시도죠. 오너의 실제 사용률에 프라이버시가 주는 무용의 가치를 곱하고 거기서 연간 유지비와 각종 규제, 평판 위험 비용을 다 빼는 계산법입니다.
결국 아무리 비싸고 화려한 브랜드를 사도 1년에 5일 타면 완전 마이너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반대로 자기 시간을 온전히 통제하고 가족이나 핵심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프라이빗하게 강화할 수 있다면 요트는 엄청난 가치를 발휘하겠죠.
허영심만으로 접근하면 끝없이 돈이 새는 최악의 해상 부채가 되지만 명확한 사용 목적과 관리 역량이 결합되면 인생을 바꿀 대체 불가능한 플랫폼이 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자, 이 깊이 있는 분석의 여정에 함께하고 계신 당신, 오늘 요트에 대한 그 화려한 환상이 와장창 깨지면서도 그 뒤에 숨겨진 정교하고 냉정한 규제 생태계에 놀라지 않으셨나요?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요트가 크기가 커지고 과시적일수록 천문학적인 비용과 촘촘한 규제의 덫, 그리고 대중의 비판에 더 깊숙이 빠져들게 됩니다.
네,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미래의 진정한 글로벌 부의 상징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까요? 어쩌면 100m가 넘는 거대한 하얀 배를 대중 앞에 떡하니 과시해 두는 시대는 저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신 진정한 권력자들은 AI 자율운항 시스템과 수소연료를 장착해서 탄소 배출도 제로, 소음도 제로, 심지어 레이더상의 흔적조차 남기지 않는 완전히 투명하고 은밀한 모빌리티를 소유하는 쪽으로 진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세상의 모든 제약을 뛰어넘는 억만장자라면 세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배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숨을 수 있는 배를 사시겠습니까?
와, 정말 흥미로운 생각거리네요.
오늘 다룬 이 차갑고도 매혹적인 요트의 쾌개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꽉 채워주었기를 바랍니다. 방금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고민해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아까운 시간을 완벽하게 보상해줄 새롭고 날카로운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